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절 말씀까지 묵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회의 전 성도들이 여러 지방으로, 여러 나라로, 산지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그 성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믿게 하며 또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데 큰 일을 행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집사 중에 유독 이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의 두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빌립 집사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대 땅을 제외한 사마리아 땅에 첫 복음을 전하는 아주 복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빌립, 그러면 우리는 사마리아 성을 회개케 한 자, 큰 기적을 이룬 자, 여기 있는 대로 하자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음을 얻는 커다란 이적을 행합니다. 많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빌립은 처음부터 이럴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이럴 의사가 없었다는 건 아주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을 집사로 뽑은 이유가 이 일을 맡기려고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말씀부터 보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들이 집사를 왜 뽑았다고요? 말씀 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사는 뭐 때문에 뽑은 거예요?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만 뽑은 거예요. 그렇죠? 말씀 전하는데 주 앞에 부름을 받았다든가 소질이 있었으면 집사 일은 안 맡겼을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맡고 기도하는 일에 저 봉사하는 일과 겹쳐서 방해를 받는데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쪽만 맡을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뽑힌 사람들은 잘났다는 의미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면으로 따지자면 말씀하고 기도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뽑았을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설교만 들으면 이렇게 생각이 안 돌아요. 그 멀쩡하던 머리가 설교만 들으면 그저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중에 가장 이쪽으로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만 이쪽으로 뽑았을 수도 있다고요. 왜요? 그 일이라는 것이 말씀과 기도를 방해받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쪽으로 따질 때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 일만 맡을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만 맡을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다는 면도 되겠지만 이쪽 일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 일을 맡겨서 혼동이 되는 사람이면 안 되는 사람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빌립은 대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아니 옳시다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래도 알아들은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셔야 그 다음 설교가 매끄럽게 나갑니다. 게다가 지금 사마리아 성을 빌립이 왜 내려왔느냐 하면요, 주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핍박이를 하자 그냥 선착순으로 도망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빌립이 행한 것을 보라 이러기만 한다고요. 아닙니다. 빌립은 전혀 이럴 의사도 없었고 계획도 없고 열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결과가 본인은 전혀 이럴 의사도 없었고 소질도 없었고 주변에서 볼 때도 소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왔는데 아 그만이야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던 것이었다. 아 이거라 이런 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아시겠어요? 왜 제가 굳이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오늘날 신자들이 갖는 무기력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이렇게 피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빌립 같지 못하고 왜 스데반 같지 못하고 바울 같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그 열심과 각오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따져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그럴 의도와 정열이 있지 않았다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승리하지 못하고 힘있게 증거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주 나는 버린 몸이다 하고 아주 널브러져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그런 정열도 없고 화근도 없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행할 아무런 조건이 내 마음속에 없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다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도 처음부터 그런 각오와 열심으로 시작해서 영웅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지금 그렇고 이걸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으로 갑시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바울은 사도가 될 계획이 없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려고 했던 건 우리같이 널브러져 있고 포기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반대편에 서서 지독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잔해한 자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놀라는 것은 그가 일으킨 결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가 우리와 다른 마음과 계획과 준비와 열심과 조건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답니다. 더 분명히 할까요? 디모데 전서 1장으로 가십시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보십시오. 주께서 자신을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겼다 그러면 뭐였는데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는데 이거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면 그가 한 준비, 열심, 열정에 의하여 주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말이 앞뒤가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분명히 주께서 부르신 이 사역에 대해서는 즉 사도와 복음을 맡은 종으로서는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겼답니다. 그럼 이 충성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친 열심과 헌신과 각오와 어떤 지혜와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그가 가진 어떤 재능도 조건도 아닙니다. 주께서 이제부터 하시려고 하는 일에 그를 제목으로 선택했을 뿐인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음식이라든가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 아니고 그런 제목으로만 쓴 거예요. 갖다 이제 주께서 다듬으실 겁니다. 주께서 다듬으시고 주께서 그의 손에 잡고 쓰셔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가 예전부터 준비하고 각오하고 그런 재능을 갖고 있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요. 왜 이런 얘기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느냐 하면 자, 우리의 쓰임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불타는 신앙이 있지도 않고 목숨을 내건 각오가 있거나 주를 위하여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을 만큼 속에서부터 뭐가 끓어오르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저는 있습니다만. 그럼 우리는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고 간신히 턱걸이해서 천당이나 가고 말 것이냐. 이건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뒤집어 보십시오. 그럼 주 앞에 쓰이고 주 앞에 큰일을 행하는 자들은 원래부터 그런 재능이 있고 각오가 있고 열심이 있고 바쳤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왜 아니죠? 우선 바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바울이 아니고 빌립이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우리 주 목사님도 아닙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기 싫어서 종점에서 종점까지 버스 타고 세 번 왕복하고 진관상가 어딘가 가서 절에 가서 점심 까먹고 집에 들어가시던 분이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애기 아버지가 됐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주께서 부르사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쓰시기 때문에 바뀌어가고 열심히 생기고 실제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은 그의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하여 봉사했습니다마는 그가 그 일에 자격이 있다라고 부름을 받진 않았었습니다. 그랬으면 그도 바울같이 뒤늦게라도 사도가 됐을 것이지 집사로 부름받진 않았을 겁니다. 일곱 집사는 물론 여러 가지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 시대 분명히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잔무를 위해서 불러낸 자들이었습니다. 그 빌립이, 그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놓습니다. 왜요? 주께서 그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중에 와서 준공검사만 합니다. 빌립이 한 일이 잘했나 못했나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쓰이다는 뜻이 아니라 빌립이 한 일이 완벽했다는 뜻입니다. 전혀 본인이나 주변에서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람을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뭘 할지 모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의 역사뿐 아니라 세계사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기적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포기하고 있고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뭘 오해하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의 결과, 지금 우리의 시작 이전의 모습과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치 중학교 3학년짜리가 국민학교 3학년짜리하고 똑같은 시험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중학교 3학년 후 국민학교 3학년을 거쳤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지금 국민학교 3학년짜리 애에게 이 중3짜리가 자기 국민학교 3학년 때의 실력과를 비교해줘야죠. 우리를, 지금의 우리를 사도 바울의 결과와 빌립 집사의 결과와 비교할 게 아니라 그들의 시작과 비교를 해야죠. 그럼 아마 우리가 좀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최소한 사도 바울 같지는 않습니다. 우린 핍박하고 있지 않고 포행자가 아니며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믿고 있고 좀 성의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주일날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나와 계신 대다수가 아직 집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집사보다 괜찮은 일을 시키려고 그러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보실까요? 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느냐? 상충되고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이 여기 그려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오늘 비교하려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면 가진 자 같은 외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 앞에 쓰이고 큰 일을 할 거면 이미 모든 조건과 모습에서 큰 일을 할 사람의 대접과 유명과 지위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보기엔 뭐 같이 보이느냐 하면 욕됨으로 말미암고 무명한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냐면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유명한 자고 부요한 자고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우리를 벌써 3살 때 벌써 신구약 다 띄고 5살 때 벌써 3층 천에 올라갔다 내려 7살에 내가 본 천국 쓰고 8살에 예수님과 40일 이거 쓰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모습이 나타나고 유명한 자로 쓰이지 않습니다. 뜻밖에도 국민학교 들어가서 매 맞고 또 맞고 또 맞아서 엉덩이가 어떻게 굳어졌는가, 어떻게 국민학교 6년 내내 부모석을 썩였는가, 중학교도 재수하고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재수하고 들어가고 대학교도 재수하고 또 못 들어갔는가. 무명한 자요, 없는 자요, 망하는 자요, 죽임을 당하는 자 같게 갑니다. 그 속에 생명과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꾸만 이것 때문에 좌절한다고요. 나는 그런 결심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열심이 내 마음에 솟구치지도 않으며 그런 일을 할 만한 아무런 조건, 실력, 이름, 권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치고 십일조나 내고 이렇게 설교나 듣고 마치렵니다. 이건 불신앙이다 이겁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빌립이 쓰인 것과 바울이 쓰인 것을 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나면 낫지 못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쓰냐고요? 딱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곳, 그늘진 곳, 고통하는 곳, 슬피 우는 곳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멍에를 끌어주며 죽은 영혼들 일으키며 죄와 사망의 그늘에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유명하게 해주고 능력 주고 부여하게 해주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왜 사망의 그늘진 곳을 가겠습니까? 왜 슬픈 자의 옆으로 가겠습니까?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고 이 세상을 오래 살아야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옆으로밖에 더 가겠습니까?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던들 빌립이 사마리아를 갔겠습니까? 안 갔죠? 그에게 돈이 있고 더 잘 됐으면 미국 여행이나 갔겠죠. 하와이를 가든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느냐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처박아놓으셨냐고요? 거기가 그늘진 곳이고 거기에 여러분이 빛을 던지고 생명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위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을 보십시오. 주께서 하늘 보좌에 영광을 버려두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늘진 곳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하십니까? 잘 되신 겁니다. 가난한 자 옆에 그래서 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십니까? 더 잘 됐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여러분은 아픈 사람 옆에 갑니다. 괴롭고 슬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괴롭고 외로운 자 옆에 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절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슬프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걸 나누십시오. 슬픔 때문에 만나고 병 때문에 만났지만 저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나누십시오. 핍박을 피하여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밖에 살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핍박을 피해서 거기 갔습니다. 그러나 저들과 다른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전체를 기쁨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생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것은 다 참으로 기가 막힐 만큼 복된 조건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빌립이 핍박을 피하여 도망간 것 같이 몰골이 정말 흉측하고 옆에서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상해 보이고 망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고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 주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리운 돌로서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건축물에 모퉁이 돌이 된 것 같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면 우리가 진 사람들이고 생존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로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고 주춧돌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만민이 구원을 얻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빛을 보고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의 영광된 모습과 권세들이 가리워져 있죠. 왜 그렇다고요? 그늘진 곳에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곳에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슬프고 눌리고 절망하는 심령들에게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저들과 동일한 짐을 지고 있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닌 것을. 이 세상에서의 질고와 고통을 당하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얽어매는 것이 아님을 저들에게 나타내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사업에 망하셨습니까? 잘 됐습니다. 참 잘 됐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흥하시고 돈 있고 건강할 때 한 일이 뭡니까? 시간을 낭비한 것 외에 뭐 잘한 게 있습니까? 괴로우시고 자존심 상하십니까? 잘 됐습니다. 기뻐지시고 같은 슬픔과 외로움으로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 앞에 절망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전하십시오. 잠깐 사는 이 나그네된 인생길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십시오.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주께 우리를 바칠 열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를 찬송하시고 기쁨으로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위치가 모자라 보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신앙적인 확신과 열정이 없어서 망설이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들어쓰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의 기쁘신 뜻들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큰 걸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뜨시고 빌립을 들어쓰시는 주님, 바울을 들어쓰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줄 아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명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존재와 생애를 귀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거 갖고 못하겠다 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분명히 영적인 기적들을 목도해야 합니다. 그건 책임이고 권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보다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빌립 집사보다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이 아니라면 주님은 일하시지 않겠다고 버티고 계실 겁니다. 함께 일하시고 함께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삶, 사소한 인생을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들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과 역사와 지혜와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충성되이 사시고 누리고 사시고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하고 모자란 것을 알고 부르셨나이다. 우리의 노력과 재능과 실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주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따라 부름받아 싸움에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고야 말 것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좌절한 자 있습니까? 자신을 보고 놀라는 자 있습니까? 주를 보고 놀라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어떻게 빌립을 들어 쓰셨으며 어떻게 바울을 바울되게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보고 놀란 그 좌절한 마음에 주님을 인하여 새로운 힘과 자랑과 충만과 기쁨과 찬송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인생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사소해 보이고 묻힌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사망의 그늘진 곳에 보냄을 받는 것이요, 외롭고 억눌린 자를 찾아가게 하신 주님의 깊은 배려의 뜻이요, 신비한 비밀인 것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로 주님께서 이 땅을 찾아온 것 같이 우리가 어려운 것, 슬픈 것, 외로운 것, 고통의 찬 곳에 가는 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줄 아는 보람과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지 말고 신령한 것과 생명과 진리와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교하여 충성과 인내와 감사가 우리의 남은 생에 끊이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